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원하지 않지만 예기치 않은 그리고 또 정말 당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옵니다. 예기치 않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놀라죠. 쇼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 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고 왔는데 좋은 거면 우리가 기뻐하지요. 근데 예기치 않고 왔는데 그것이 내가 겪기 싫고 당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 거부 반응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죄를 비침받고 하나님 쪽으로 더욱 갖게 하는 그러한 그 계기도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용광로는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용광로 들어가면 팔딱팔딱 정말 빨리 튀어나올 생각만 할 것입니다. 거기가 좆싸우니 하고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용광로에 넣으시는 분의 그 넣으시는 목적이 순금보다 더 그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아닌 어떠한 불순물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광로라는 거는 그 광물질을 갖다가 그 이물질을 빼기 위한 어떤 목적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이면 철, 금이면 금이면 은 그러한 것들을 잘 순수하게 빼기 위해서 이물질은 제하되 그거는 상하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연단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결국은 믿음이 남지요. 믿음 아닌 것들이 다 빠지고 믿음이 남지 믿음이 상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짜배기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여러 가지 겪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입이 대빠른 나오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게 우리가 왜 치과불르듯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를 까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치까불르듯이 하죠.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 쪽에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럴수록 하나님한테서 멀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냐? 바울에게는 바울에게대로 하나님이 거기 인도해서 거기 있는 그 감옥에 와야 만나는 사람들, 죄수들이나 아니면 간수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감옥에 잡힌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들도 또 잡히고 자기들도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이요, 피한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내 생활이 위험하거나 내 생명이 위험하거나 내가 불리해졌다라고 오히려 위축되고 숨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오히려 주님을 신뢰해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자질구레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소리, 또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많아요. 그렇게 많은 말의 찬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찬내도 그 중에 하나 섞여가지고 꼭 잡음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택해야 되는 거. 그럴 때는 우린 참 단순해집니다. 우리 많은 살림에 걱정이 있다가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하면 우리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저렇게 물에 빠진 사람도 죽기 전에는 허우적거린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살리우시는 생명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뭘? 죽는 거를 겁내지 않게 돼요. 인생에서 우리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허우적거려도 결국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 그것을 나는 싫다고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참생명이 되셔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믿고 있고 그것을 실감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가 언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우리의 육체가 언제 흙으로 돌아가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 것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체험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리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자기의 일을 그치고 성령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하고 성령님의 일이 같이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그 일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못할 때만, 내가 못하는 것만 그분에게 부탁하려고 그래. 내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고, 내가 안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 할 때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에는 아무 말도 마세요. 좀 가만히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다 끝낼게요.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는 하고 싶어요. 뭐가 말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례비나 월급도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누굽니다 하는 어떠한 그 세상적인 레벨도 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생명이 위험하고 재산이 다 뺏기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믿음에 그러한 순수성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학교에 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서포트를 받고 살다 보면 그것이 생활수단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사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권한,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는, 아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받아 마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방해가 될까봐 그랬고, 자기들의 믿음의 방해가 될까봐 그랬고, 그 상대방들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직접 그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고받는 식의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을 쓰면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 헌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옆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걸 정기적으로 서포트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듯이 때맞춰서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또 선교 후원비를 받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이 지켜져야 하는 부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역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이에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조건 없고 그거에 대가가 없어야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죠. 근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상급을 바란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찬양대를 하니까, 나는 오늘 기도 순서를 맡았으니까, 또 나는 뭐 오늘 안내를 맡았고 뭐를 했으니까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왔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거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게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일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꾼을 일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가지고 사람들 체크하고 왔나 안 왔나 하고 애들 돌보고 부엌에 뭐 여러 가지부터 또 예배 순서 맡은 것부터 그 순서가 잘 진행되나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종일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다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마음의 가장 큰 소리였어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종일 예배드리고 왔는데 뭔가 종일 일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마음을 좌정할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그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주어진 일이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예배식을 위한, 진행을 위한, 조직을 위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는 한데,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는 한데요, 제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힘이 없어지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좌정할 시간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일에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모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사실 일이 적지요. 따지고 보면 감옥 안에서는 오히려 그는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그 교회에 편지도 쓸 수 있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전혀 상대도 안 하던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났을 때 그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해서 자기 육체를 친다 그랬어요. 아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살해받고 월급 받는 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생활수단이 되고 그것이 메임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누구한테 돈 벗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돈 받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돈을 받아요. 아니면은 남편한테 돈을 받아요. 부모한테 돈을, 우리의 부모한테 돈을 받아요. 아니면 형제들에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정말 받는다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 받는 것 뿐이죠. 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나를 위해서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세상에 거 끌어다가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진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기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그거 하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가 자랑하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오직 그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을 끌게 정신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예화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씁니다. 우리 방송 드라마나요, 그 요새는 그 개그맨이나 여러 가지 코미디 그런 거 볼 때, 영화 볼 때 사람들이 정신 빠진 듯이 봐요. 그 정신을 빠지게끔 보게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그 방송을 만든 그 프로듀서는 그거를 다 제작자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아기들이 돌아보지 않는 커머셜은 실패한 거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보면은요, 말도 못 알아도 아무것도 못 알아 듣는데도 텔레비를 보면 어떤 커머셜에는 항상 애들이 딴 거 하다가도 그거는 그 텔레비를 향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뭔가 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린 몰라요. 그러나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오직 권능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인 거예요. 그 결과 교회들을 세웠고 성도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구원받게 이끌었지만 그러나 수도 없이 그는 배반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모든 환란이, 그러한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를 낳았다.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위안받았을 때는 항상 타락합니다. 그런데 핍박받을 때는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 십자가의 도가 다시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환란 속에 그 남은 교회입니다. 그 환란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순수하게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놓지를 못해요. 내가 좋아서도 못 놓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도 못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 모든 잡념과 모든 걱정과 모든 우리들의 그 소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에 하나 둘만 딱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는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복음을 전하다 들어갔으니까 바울을 도와야지, 바울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경쟁함으로써 바울이 없었으니까 이제 내 판이다, 내가 할 차례다, 뭔가 어떠한 동기로든지 지금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의 동기가 다른 두 그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거는 이단이 다른 그 교리를 전파하는 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지라도, 아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숨어 있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죽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뭐 했는데 하고 자기 공치사로 속에 나중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게 하셔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받은 은혜인데, 감사인데, 내가 했습니다라는 것, 내가 사랑했고 참았고 구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뭐 했고 나 한 걸로 쭉 공적이 쌓아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면 그건 마음의 동기가 다 틀렸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틀리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요, 가지적인 것을 붙들고서 참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에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일본에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본 선교사님을 보내서 일본에서 개척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지교회를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정적인 것과 또 물론 선교사님도 보내고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또 거기에 많은 일꾼들도 같이 투자를 합니다. 뭐 투자라 그럴까, 정말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서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건물도 기물도 조직도 그냥 다 처음부터 이렇게 갖춰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인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 전에 한국 교회가 작았을 땐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교단이 대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개 교회가 파송해도 될 만큼 그만큼 교회들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형 교회가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성명문을 발표하고 그럽니다. 이해는 가요. 내가 애써 한두 사람 모으고 열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애써 지금 10년 넘게 해왔는데 그 성도들이 다 뺏겨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왜냐하면 이쪽이 더 프로그램이 좋고 이쪽이 더 뭔가 화려하고 이쪽에 가면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사역의 앞길도 서포트 받고 더 길이 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좋은 백화점, 인류 학교, 인류 회사 그렇게 찾던 사람이 큰 거, 좋은 거, 화려한 거를 그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 속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치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순종함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찾고자 하면은 큰 물에 가는 게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내가 애써 연태까지 해왔는데 뭔가 다 뺏기는 것 같고, 정말 자기들의 사역에 어떠한 그 생명줄이 위험한 것 같이 느끼니까 그걸 반대하시는데 그때 참 슬픔을 느껴요. 모텔 세우고 백화점 세우고 술집 세우는 거는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을 타락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그 가정과 모든 거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이 세상에서 생길 때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교회가 큰 교회가 들어온다고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참 슬프지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대해서 바울에게 대해서 어떠한 이익, 불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 제가 그렇게 느낀 일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일본의 어떠한 큰 기업의 영업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뭐 경영 컨설턴트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어떤 방법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받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말하자면 똑같다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사실 않습니다. 방법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지방에 가지 말고 도시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따라서 그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주일 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어떠한 그 특성들을 연구해 가지고 타겟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게끔 하라. 아까 우리 방송 하나를 만드는데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 제작하는데 다 그것을 쓰지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팔까를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상품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 뭐 많이 팔을까 그것을 한다면은 정말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해요. 앞서가요. 사람의 심리를 훨씬 더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앞서가더라도 성령님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요, 영혼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서는 것이 저 사람이 흥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저 사람의 사역이 커짐으로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교회가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동네에서 쫓겨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참 가져야 되는 마인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동역자예요. 모든 교회가 동역하고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일꾼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단 한 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유익과 내 교회의 유익과 그런 거를 찾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들끼리 싸우게 돼버려요. 정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사역 안에서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좋지 않아요. 누군가 세례받았다 하면은 꼭 우리 집 식구 세례받은 것처럼 그 좋잖아요. 누군가 천국 갔다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사역할 때도 어떠한 때에도 우리가 지켜지기를 원해.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 갖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비교, 경쟁, 그리고 상하고 우월하고 거기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악과 우리의 유익을 갖고서 따지면 우리는 복음을 버리게 돼버려요. 근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밖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을 감옥에 넣을 때 바울하고 관계된 교회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축될까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지,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고생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나를 어떻게 여기서 빼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19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바울의 편지나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항상 감동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빨리 꺼내지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고 정말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든지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긴 쉽지요. 소위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긴 쉽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언제든지 동등하게 대해요. 너와 나는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너의 안에는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끔 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바울이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를 바울은 부탁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소리를 해요. 여기도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물론 우린 각기 외톨이고 각기 서야 할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린 한 몸된 지체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지만 또 남의 그 삶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혼자 지체가 되지 않, 혼자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몸이 있어서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태까지 신앙으로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쭉 있어서 복음을 지켜온 많은 그 사람들이 도구 되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지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로 대를 끊는 게 아니에요.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우리는 그 중에 정말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길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은 정말 없는 것과 같은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에 우리의 그 삶이 생명을 잇는 그 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지만 내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이음줄들, 그것이 이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뚜덕어치고 뭐 문짝 달고 저기 지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갖고 어떤 집을, 어떤 몸을 하는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씨에 벌써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죽어도 살리라 영원히 산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삶도 죽음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가 뭐로 막 매달리지 아니하고요, 또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것도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그 유혹을 주고 있고 협박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그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고 저렇게 해야 잘 살 것 같고 하는 그런 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매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우리로서는 생각할 게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안에 많은 힘이 있어도요, 힘이 분산되어 있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아지면 어떡해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분산된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한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타나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남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없고 그러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한 분의 그 권능으로 살고 또 일하고 하는 그거 한 가지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단순하면 행복합니다.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한국말에는 죽겠다가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요. 힘들어 죽겠고 뭐 아파 죽겠고 뭐하고 다 죽겠다로 가요. 내가 살겠다 해서 죽는 것, 사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 해서 죽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 죽겠다 죽겠다 해서 죽지 않잖아요. 말이 그렇지. 표현이 그렇지. 아마 그런 말을 외국어로 직역을 하면 외국 사람들 영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든지 죽겠다를 갖다 붙이니까. 왜? 죽고 사는 거 사실 우리 손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왜 사나니?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바울은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 때문에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고요, 아주 유명해지고 훌륭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 수 없는 중에 살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일심으로 달려온 그 결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황함이 없어요. 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렸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강건하고 감옥에서도 그가 부여하고 감옥에서도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감옥에 주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우리가 해가 되지 않고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지금 주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눈을 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없어요. 나에게 이놈하는 하나님 만나는 일 없어요. 나에게 등 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언제든지 위로하고 언제든지 사랑한다 말하고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언제든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해라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했던 거예요. 괜찮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음성이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 품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나보다 믿음 있고요, 나랑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넘쳐나게 해서 어려운 사람 보면, 슬픈 사람 보면, 방황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괜찮아질 텐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냥 바울 안에서 불일듯이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울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빠져 있다가도요, 나한테 잘못하고 또 내가 사랑에 식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은 그냥 다 귀찮아져요.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계속 공급되는 것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넘치는 거예요. 나보다 크니까, 나보다 강하니까. 성령의 임함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 사는 거고요. 하나님한테 듣고 순종하는 삶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지금 성령을 좇아서 사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살면은 지금 그 사람들과의 사역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있어서 그 상대방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땐 그냥 하나님한테로 가고 싶었어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는요, 결국 수고함과 슬픔뿐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괴로움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에 시달림이 있고 이 세상 것에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보다 더 큰 힘, 그보다 더 좋은 거, 그보다 더 어떠한 그 하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우리랑 어떤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별종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목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을 세워서 가져봤자 그것이 목적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른다 쳐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게 뭐랄까 망상적인 그러한 먼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유익이 되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좋아지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정말 영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대로 하나의 비료가 되고 하나의 밀알이 되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받침이 된다면, 발받침이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죽으려고 안 해요. 힘들어도 살으려고 그래. 왜? 애들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엄마가 안 힘들고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받침이 되고 미랄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살으려고 해요. 지금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나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기가 필요할 것 같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것 같을 때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키워서 자기가 뭐를 얻으려는 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갖게 되는 마음이 살아야 되겠다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주고 싶다예요. 뭔가 해주고 싶다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우면은 이쪽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누웠다가도 애가 배가 고프면은 엄마가 기어서라도 그 애 밥 먹을 거를 우리가 애가 정말 그 전 물 때 젖꼭지에서 피가 나더라도 다시 물리잖아요. 그러한 일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있겠다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기대하고 있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의 유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들에게 대한 유익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기를 생각할 때는요, 죄인 중에 괴수요, 참 가치 없는 것 같고, 봐도 봐도 한심한 것 같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대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뭘 할 수 있다, 또 나는 뭐를 스스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할 때는 오히려 남에게 짐을 주고 있고 남을 찌르고 남을 어렵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 제가 좌절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그런 쓸모없는 자, 땅에 버려져 마땅한, 밟혀서 마땅한 맛빠진 소금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소금 역할하게 됐고,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정말 암흑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고자 하시고, 사랑 없는 내게 사랑의 하나님 오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 없는 내게 인내의 하나님 오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아무 힘 없는 우리에게 권능의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속적인 공급을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뜻 이루시고 나타나소서.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유익되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익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신을 위탁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절하는 사람도 항상 거스려요. 그러나 듣고자 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우리는 서로 동역하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나는 항상 복음으로 교제해왔고 너희와 나는 성령으로 지금 연태까지 왔으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요, 믿음의 진보가 될 것이요, 또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그러한 그 진리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 보는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바울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희생하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더 주고 누가 아니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고 사랑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자 자신이, 사랑하는 자 자신이 그것으로 기쁘고 자원하고 벌써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의 겪는 것 갖고는 우리가 싫은 거, 원치 않는 거, 참 놀라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행하시는 그것보다 큰 일이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 없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맞바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그 동역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평강의 띠를 우리가 힘껏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